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인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재미있게 웃기게 하는 그런 연기를 많이 펼쳤지만 그의 인생은 참 불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들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부부 간의 사이가 참 좋지 않아서 깨어질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부 사이는 너무 좋은데 자녀가 속을 썩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족 안에서 관계는 너무 좋고 화목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정,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에도 부모님 댁을 가족끼리 또 모이기가 그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만나면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물어보죠. 시집 언제 갈 건지, 장가 언제 갈 건지, 그리고 뭐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말이 어른들의 관심이지만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홀로,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이 명절 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마찰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많은 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이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좀 꿈꾸십니까? 많은 분들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정말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가정인데요,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당시 시대 여러 사람들과 다르게 평생 한 여자와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지만 이삭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굉장히 성품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시집살이를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독자였기 때문에 시누이가 없었고, 또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이삭이 장가가 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고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리브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이나 어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반찬을 해야 하는 수고름도 좀 덜했을 것 같습니다.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삭과 리브가 모두 성품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조금 수상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방법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데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스스로 느껴서 죽기 전에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리브가가 작은 아들인 야곱을 급히 불러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형처럼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으로 입고 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대신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그 동생 야곱 이 가운데 누구 하나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명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큰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장자에게 그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삭에게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생 야곱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생인 야곱이 형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삭은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에서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맛있는 고기, 사냥에서 오는 그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평소에도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절을 2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씀의 느낌이 이삭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별미를 먹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축복하고자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 한 130에서 140살 정도 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하지만 이삭이 실제로 죽었던 나이는 180세입니다. 180세에 죽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베푼 뒤에도 약 한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죠.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죽음에 대한 어떤 극박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빨리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에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맛있는 게 먹고 싶었던 거죠. 에서의 별미가 먹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또 축복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이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면서 팥죽을 얻어먹었던 것처럼 이번엔 아버지 이삭이 한 끼의 맛있는 별미를 위해서 야곱에게 베풀어야 할 그 축복권을 에서에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야곱이 에서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다고 변장을 하고 꾸몄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삭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목소리를 듣고 알아챌 수도 있고 또 직접 만져서 알아챌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축복할 때 보시면 이삭의 모든 감각 기관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시각을 잃었다고 하지만 촉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후각까지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았고 야곱을 만졌고 목소리를 들었고 옷의 냄새까지 이렇게 맡았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감각이 총 동원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상반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노쇠에서 시각이 둔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삭은 이렇게 신체적인 감각이 노쇠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영적인 감각들도 둔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감각이 살아있었다면 그 조금의 의심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깨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둔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어두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두워라는 단어는 약해지다, 희미해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 기자는 이 표현을 육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감각과 판단이 흐려져 있는 이삭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에 위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만큼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런 뭐 믿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육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노쇠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기 보시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흐리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어두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모세의 눈이 시력이 2.0 혹은 1.5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시력이 유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인간의 어떤 지식, 그 다음에 건강, 감정, 영적인 상태를 눈을 통해서 비유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차이, 모세와 이삭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됐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대체적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유했고 또 독자로서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결혼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도 이제 다 은퇴하고 조금 쉴 수 있는 나이 80세에 그때 굳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날마다 한계를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의 방법들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약해지고 노쇠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으로는 더 예리하고 민감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몰려온 이 파도처럼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끝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문제들과 덮쳐오고 또 덮쳐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껴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 생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넘어져버리는 그런 두발 자전거처럼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자리는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옆에서 엿듣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이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엄마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하는 이 모든 계략들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삭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이 리브가도 잘못이 있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또한 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요 너무 좀 조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안해서 그랬겠죠. 내가 이번 기회에 빨리 지금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급하고 불안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요 내가 잘못된 비겁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거 지금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TV 홈쇼핑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협박하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지만 그 한순간만 참고 지나가면요 한 달 뒤 며칠 뒤에 다시 할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놓치면 인생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물 위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서 쌓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 물론 기도하죠.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이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불안해지면요 사람은 조금 비겁해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의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급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또 야곱의 뜻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그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20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긴 시간이 있었고 자신은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지만 또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삭을 속이는 일이 그것이 정말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 사실은 먼 길을 빙 돌아서 온 것이라는 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부모님의 속을 아프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근심을 안겨주는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칭하기에는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27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가족 구성원 4명의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데 이 4명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대화를 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대화를 하고 이삭과 야곱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뿐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분열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삭의 잘못된 선택과 또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 에서의 어리석음, 야곱의 속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상황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가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리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택과 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질문을 낳게 됩니다. 흔히 하는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성경이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정말 많은 뜻이 있겠지만 일단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접하는 이 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특별히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어떤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불안감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창세기를 쓴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삭의 가정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본문을 대할 때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라는 그런 소망과 인내하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하필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형이 아니라 동생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이 더 착하거나 더 의로워서 야곱을 택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이 야곱도 잘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보다 왜 아우가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죠. 요셉에게도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 자기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었지만 결국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들을 더 좋아하시는 걸까요? 전 동생인데요. 둘째인데 이런 본문을 보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라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한 가정이 겪은 그런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사건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형이 아니라 아우를 택했다는 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라면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죠. 장자에 비하면 그 동생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에서가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야곱이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힘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남성다운 모습으로 사냥을 하는 그 남성상이 아마 인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에 속하는 그런 남성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힘이 세고 조금 더 매력적이고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과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당시에 노예들이나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소외당하는 자들을 그 자들에게 오히려 더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고 완벽한 가정 없고 완벽한 개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부모로서 항상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마음이 분열되고 나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서 주님의 뜻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